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이 모여있지만은 이 가운데에서도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냐 하면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으시다가 전심으로 또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이미지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라면 이렇게 특별히 두루두루 찾으실 감찰을 하시면서 찾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두루두루 찾으시다가 그를 찾으시면 기뻐하셔서 그를 위하여서 반드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요, 공적인 예배,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맛을 보여주시는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보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예배가 참 좋다. 오늘은 영 아니다. 이런 예배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좋고 안 좋은 그 예배, 평가하고 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예배, 그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우리 귀에 말씀이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설교, 내가 듣고자 했던 그 설교를 들었을 때는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에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안식일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을 댈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너 할례 받았니?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자들은 할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남성 중심으로 몸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다. 여자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계되는 것, 즉 성전 그러면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안식일, 그리고 그 성전 건물, 이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개하고자 손을 대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안식일과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죠. 안식일을 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르쳐 주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확한 예배를 가르쳐 주어야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날 수가 있고 구원의 길에 동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예배 개념, 성전 개념을 고쳐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땄습니다. 그리고는 비벼서 후후 불어서 그리고 그 알맹이들을 먹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죠. 특별히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삭이 과연 제자들의 것이냐 아니면 남의 것이냐, 왜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죠. 보고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흠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고소할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은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신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서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이죠. 용납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여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엿보다가 드디어 한 건 올렸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안식일 개념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요, 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실 때 그날은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씀만 보고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말씀,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6일간 열심히 노동을 하고 7일째는 힘드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간 하던 생업을 쉬라, 그 말씀은요, 7일째에는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그 일 때문에 6일간 하던 너의 그 생업을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업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날만큼, 이날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생업을 위해서 하고 있던 그 일, 그 일을 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모든 시간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6일 동안은 우리의 일, 생업을 열심히 하고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는 경배이고 부는 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경배에 집중을 해야 되죠. 쉼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따라서 합니다.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은요, 모여서,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생업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내려놓고 너는 나만 좀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니,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빼어놓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제쳐놓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러면은 노동이 무엇이냐, 어디까지 일하면은 노동이 아니고 어디까지 하면은 노동이 되느냐, 쓸데없는 이 일에 그들은 집중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로막혀져 있어서,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을 했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차를 타지 않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죠. 회당을 갈 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과연 어디까지 걸어가는 것이 노동인가, 어디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거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은요, 안식일날 걸어갈 수는 있지만 1.8km 이상 걸어가면 노동이 되고 1.8km까지는 노동이 아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식으로 정해놓고 그걸 기록을 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카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을, 두꺼운 책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동이다, 노동이 아니다, 쓸데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데 그건 제쳐놓고 너 얼마나 걸어갔니? 너 얼마나 무거운 거 들었니? 이것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지금 노동을,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그런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날에 마른 무화과 열매 하나 정도는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은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거운 거 들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안식일날 이 38년 된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38년간 누워있던 그 자리 있죠, 돗자리. 그 돗자리, 얘야 일어나서 그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가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던 환자가 깨끗하게 남을 입어서 일어났으며 돗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옆에 끼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은, 누가 너더러 그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냐고, 그 자리 누가 들고 가라고 그랬냐고 계속해서 그들이 언급을 하면서 하나 예수님께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이, 누가 돗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냐, 누가 그 자리 들고 가라고 그랬느냐, 이 말이 한 다섯 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건 누가 들고 가라고 그랬느냐, 왜 마른 무화과 열매 하나보다도 더 무거운 것을 들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이러한 논쟁을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딱 대어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즉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깠습니다. 비벼가지고 후 불고 그리고 그걸 입에 털어넣어서 먹었습니다.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자,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배가 고파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배가 고픈 자들은 포도원이 눈에 보이면 들어가라.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요, 포도원에, 내 포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서 먹을 수 있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요. 그릇에 담지는 말라. 자루에다가 따서 포도를 담지는 말라. 들어갈 때는 맨손으로 들어가서 맨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괜찮다. 네가 배가 고프냐 먹어라 그랬습니다.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배고픈 사람을 없애는 세상입니다. 배가 고프면 들어가서 먹어라. 따서 먹어라. 네 것이 아니어도 따서 먹어라. 비벼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들이 동네 밭에 있는 논에 있는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어도 괜찮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먹기는 먹되 그릇에 담지는 말라. 자루에 담아 가지는 말라. 낯을 대지는 말라. 그것은 범죄 행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기준이요. 자루에 담아가거나 낯을 대거나 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단 배가 고프면은 그 배 고픔을 채우는 것은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허기는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가 여러분들의 원수이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나그네이든지 배고픈 사람의 배는 채워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건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는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먹여주십시오. 그건 예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입니다.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것.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겠습니다.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죠. 서로 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사회. 이 사람을 내 포도원에 들려놓아도 자루에 담아서 가시는 않을 것이다. 다 내 1년 농사 지었던 밀을 다 낯을 가지고 베어 가시는 않을 것이다. 서로 믿어주는 그리고 열어주는 이러한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조금 비벼서 먹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가 노동인가? 한입 가득 넣어서 먹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입 가득 넣어서 먹는 것은 죄다.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라를 따서 이렇게 비벼서 넣는데요. 한입 가득 넣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시냐면요. 제자들의 배가 고픈 거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채우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시비비 걸면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을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그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다른 것 준비도 해오지 못했고 먹을 것 없이 도망을 쳤는데 놋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였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진설해 놓았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진설대가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죠. 떡을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떡을요, 동그란 떡을 여섯 개를 두 줄로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를 쌓아놓은 게 두 줄이 있죠. 총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이 떡 외에는 다른 어떤 떡이 없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2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즉 성막 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리고 제사장들도 성막 안에서만 먹는 떡이었습니다. 이거 영원한 규례라 그랬죠. 근데 제사장이요 이 떡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그럼 그 떡이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먹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이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는 것이 전혀 없고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떡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하신 그 떡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죄성도 글지 아니하시고 문제 삼지 아니했고 그리고 다윗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들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죄했느냐? 다윗이 이 일 때문에 회개한 적이 있느냐? 율법을 어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질문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조상이었던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아니하셨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 먹어야죠.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하면 노동이 되니까 하면 안 되고 또 어디까지 하면은 된다라는 이거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나는 이제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이거 드렸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렸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단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안심을 하고 돌아가서는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다 해버리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경배를 드렸느냐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죄라고 죄를 범했다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이요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죠. 그 얼마나 큰 노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도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은 죄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 이것은요 조금 다르게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 큰 사람 또는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단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 다 큰 사람 또는 큰 것, 이것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큰 사람 또는 큰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실 때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질문은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그 지시 대명사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우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타우타 사람들로도 또 이것들보다도 여기에 있는 배라든지 그리고 이곳에 너의 고향이라든지 네가 잡은 이 물고기라든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도 메이존, 그리고 큰 것을 가리킬 때도 메이존, 똑같은 단어죠.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관계되는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도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성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가 그 성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원하는 것이 제사하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자비이고 긍휼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보다도 안식일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타인에 대한 동정,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긍휼이고 헬라어로는 델레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희생제물, 물론 그거 요구하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델레오스. 긍휼의 마음, 나는 그걸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내가 더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친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델레우스 없는 예배, 긍휼이 없는 예배는 그냥 행위에 불과하다. 긍휼이 없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안식일에 주회를 하면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제자들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들은 긍휼을 배우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든 것은 나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술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으로 손을 내어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이것이 없으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얼마나 단합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열심을 가지고 나를 섬겼다, 행위도 가지고 있다, 인내도 가지고 있다 막 그러셨죠.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교회를 파산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러셨죠. 사랑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드리는 그 기도, 사랑이 있는 그 인생, 삶,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아실 텐데요. 그는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와 그의 언니를 빨가벗겨 놓고 조롱하면서 가지고 놀았던 그 사람, 거기에서 그의 언니는요,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살아남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용서하자면서 이렇게 사랑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악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저기에 자기를 발가벗겨 놓고 희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서서 자기와 악수하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섰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했습니다만은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손을 딱 내미는 그 순간에 코리 텐 붐 여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을 맛보았다. 어마어마한 평강이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그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없는 예배는요, 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주일을 지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자비로, 이 델레마로, 델레오스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